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시간가량 이어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수년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여러 문제에 대해 직설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가졌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 정상으로서 우리는 이견을 관리하고 경쟁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방지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세계 긴급한 문제들에 있어 협력할 길을 찾는 등 책임을 공유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임박한 시도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에게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타이완 내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성명에서 양국 간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타이완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억지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후속 회의를 위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두 정상은 합의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수장이 터키에서 러시아 정보국장을 만났다고 미 백악관이 14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의 세르게이 나르슈킨 국장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스 국장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과를 경고하고 러시아에 수감 중인 미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의 석방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핵 위험 등의 위기 관리를 위해 러시아와 소통 창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도 회의 전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만남은 러시아 코메르산트 신문에서 처음 보도했으며 크렘린궁도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잇단 도발에 대응해 억제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3자 정상회담 뒤 인도태평양 미한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제재체제 간격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 정상은 미한일은 전례 없는 수준의 3자 협력을 이룩했다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두 동맹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주의적 본성이라고 지적했으며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최근 행동을 전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신장지구에서 생산된 태양광 부품 1,000개 이상을 압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미국 세관당국이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구르 강제노동보호법이 발효된 6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00여 개가 넘는 태양광 부품 수화물이 압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무역기밀사항을 보호하는 연방법에 따라 수화물에 포함된 장비의 개수와 제조업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압수된 제품이 최대 1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전지판과 폴리실리콘셀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지그린 에너지 기술, 트리나 솔라, 그리고 진코 솔라 홀딩 등 중국 3개 기업이 주요 제조업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3개 업체 제품량은 미국에 공급되는 태양전지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자오리 전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신장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한 의혹은 중국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조작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한일 정상의 프놈펜 공동성명은 북한에 고조된 핵 위협에 대응한 세 나라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미국의 영내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황해도 평남 일부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만나 회담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태평양 3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영내 안보와 경제협력 등을 다짐하는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억제와 평화,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영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에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도 담겼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와 그 너머에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며 연이은 재래식 군사행동과 함께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국 정상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고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모든 관련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미한일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의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정상들은 3국 간의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에 합의하고 영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or years ou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trilateral cooperation out of a shared concern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poses to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들은 그동안 공동 우려 사안에 대해 3자 협력에 관여해 왔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고 북한은 계속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해 미국은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확인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지도자가 최근 몇 주간 남북한 국경 지역 인근에서의 군사작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협 행위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과 기술 진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동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10월 3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런 도발 행동과 북한의 계속된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비난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발표한 프놈펜 공동성명은 북한의 고조된 핵 위협에 대응한 세 나라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세 나라의 대북 군사 협력이 한층 더 긴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세 나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채택한 인도태평양 미한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정상은 그러면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정상이 공식 회담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며 특히 확장 억제 강화를 명문화함으로써 미군 전략자산의 동북아 전개와 미한일 합동 군사훈련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성명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와 또 일본 이 지역의 전략자산의 전개라든지 북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또 확장 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명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저위력 핵 공격에 대해 핵 보복을 기피할지 모른다는 한일의 우려나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이 이번 성명에서 재차 밝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공약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부분 비핵화나 핵 군축 협상은 안 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새 정상은 특히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와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한일 간 이전의 어떤 협력 체계라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대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의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발전하게 되면 탐지 식별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격에 관한 것까지도 한미일이 서로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의 억제 대응 능력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나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태평양 괌과 하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3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 즉 T-4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같은 미사일 대응 협력 체계가 있지만 T-4는 한일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고 지소미아는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주고받는 식이어서 모두 실시간 공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지구 공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가능 범위를 고려할 때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원점과 방향, 단거리 미사일의 궤적 등은 한국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거리 이상급은 일본에서 정밀하게 탐지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이번 합의는 그동안 사실상 제 기능을 못했던 지소미아의 정상화, 나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두 나라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효력과 법적 지위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두 나라 정상이 13일 프놈펜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건 북한이 한일을 모두 위협하는 연쇄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이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연도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의 위기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 기사 정부로서도 북핵 대응을 강화해줄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바이든 정부는 지금 강력한 억제에 방점을 둔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기사 총리가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프놈펜에서 열린 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평화를 깨는 북한의 도발에 아세안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우회적으로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한반도만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경각시키고 지역의 협력을 유도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에게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아시안 정상들이 회의에서 국제사회와 유엔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미국의 영내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선택은 중국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영내 미군의 주둔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1일 캄보디아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물론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만 원고와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의 견해를 전할 것이고 그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영내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영내 미군 주둔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따라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억제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며 그렇게 할지 말지는 물론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과거 전화회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북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양측은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도 그들은 북한과 관련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논의했다며 양측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 관련 사안을 반복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물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잠재적인 7차 핵실험에 엄습하는 위협으로 인해 더 심각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안을 익숙하게 보고 있고 시 주석과 발리에서 만나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대응 방안에는 안보와 경제, 외교적 요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미한일 3국 간에 잘 조율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미한일 3국 정상들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공동 대응에 대해 조율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정상들은 실무자들에게 세부적인 대응 방안 요소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ree leaders did coordinate on a joint response in the event that there would be a seventh nuclear test by the DPRK.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관련 작업들이 한동안 계속돼 왔으며 지금은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실무자들이 여러 요소에 대해 실제로 조율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는 안보, 경제, 외교적 요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답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leave the space for the teams to really coordinate on multiple elements.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미한일 3국 간에 매우 집중적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런 실험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미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해 깊이와 이슈 범위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공동성명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기술적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진행한 양자회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14일 회담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미한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연대 강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각 13일 오후 4시 55분부터 5시 40분까지 약 45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태평양 전쟁 중 한국인 징용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협력하는 한편 미한일 안보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공유하면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고 일본은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서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전시 징용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한일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지난 9월 21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약식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기준으로는 약 2년 11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한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39명이 10일 하원 보훈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둔 로이스 프랭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약 13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국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먼저 상기했습니다. 이어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이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군과 유엔군 사령부 산하 20개 동맹군과 함께 참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전쟁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여건 중 하나였던 한국전쟁에서 3만 6,574명이 전사했고 10만 3,284명이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거의 7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복무장병으로 알려진 거의 2만 5천 명의 미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들은 민주주의를 계속 수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수백 명의 용감한 장병들은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비극적으로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은 많은 미국인에게 잊힌 전쟁이 됐으며 많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1, 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을 반겼던 팡파르 없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은 한국전쟁과 전후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명예로운 복무로 모든 미국인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국민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에게 영원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이 이룩한 공헌과 희생의 중요성을 공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 뉴저지주의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39명이 동참했습니다. 프랭클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결사적으로 싸웠고 오늘 재향군인의 날에 그들의 용감한 복무를 인정해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잊힌 전쟁의 참전용사들과 그 이후 단연간 한반도에 주둔한 사람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가 됐다며 재향군인의 날에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할 것을 다시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앞서 지난 2012년 한국전 60주년을 기념해 참전용사들의 공로와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 2명의 유해가 한국에 봉헌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 2명이 11일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네덜란드 한국전쟁 참전용사회는 이날 VOA에 지난해 사망한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범 씨와 2020년 세상을 떠난 에드와드 율리우스 앵버링크 씨 등 두 명의 유해를 이날 한국 부산의 유엔기념공원 유엔군 묘역에 안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본국에 있던 두 참전용사의 유해는 전우들 곁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들의 유지에 따라 이번에 부산으로 봉환됐습니다. 이날 안장식에는 호헌범 씨의 동생과 앵버링크 씨의 아들과 딸 등 유가족, 요하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덜란드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에 따르면 호헌범 씨와 앵버링크 씨는 모두 철원 철의 삼각지 전투에 참여했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치안 유지 임무를 맡았습니다. 레오 슈레더스 네덜란드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사무국장은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자국 참전용사의 수가 122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117명이 전쟁 중에 사망했고 이후 3명이 더 묻힌 데 이어 이번에 2명이 추가돼 122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 영국, 호주 다음 네 번째로 한국에 지원군을 파병한 나라입니다. 이런 인원 5,322명이 한국에 파병돼 120명이 전사했습니다. 현재 생존 중인 약 200여 명의 참전용사들 상당수도 훗날 부산에 묻히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중국 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의 협력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최근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신호가 탈북민 구출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11일 탈북 난민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박진 장관이 방한한 유엔 난민기구 유엔의 지시 아래 필리포 그란디 최고 대표를 만나 탈북 난민 보호에 관해 논의했는지를 묻는 뷰의 서면 질의에 확인할 게 없다면서도 UNHCR과 난민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보도 자료를 통해 박진 장관이 10일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 최고 대표와 면담하고 세계 난민 동향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이날 그란디 대표와 기본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를 계기로 난민 보호를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탈북 난민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UNHCR은 그동안 탈북민을 송환 시 처벌이나 박해받을 위험이 있으면 보호해야 하는 현장 난민으로 분류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선 피해받지 않을 것이란 보장 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내선 안 되는 우려 대상이기도 하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UNHCR 관계자는 앞서 VOA에 탈북민은 입국 시 바로 국적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한국이 있기 때문에 난민 협약에 따라 공식 난민 대상에선 제외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BOA에 우리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희망 의사를 표명한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탈북민 업무의 특성과 관련 국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별도로 이날 BOA에 탈북민 보호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상세히 다 알려드릴 수 없어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BOA에 지난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시설에 머물던 탈북민 일가족이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풀려난 뒤 중국의 출국 허가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도움을 받는 중국 내 탈북민은 매우 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첫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억류 중인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하며 국경이 열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기 전에 탈북민들에게 국제 기준에 따른 보호를 보장하며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는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앞서 BOA와의 인터뷰에서 UNHCR이 탈북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BOA는 10일 그란디 대표의 방한 의미와 최근의 탈북난민 보호 조치에 관해 UNHCR에 질의했지만 11일 오후 현재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탈북난민 보호를 위해 UNHCR과 종종 소통하고 있는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11일 BOA에 UNHCR이 탈북난민 보호를 위해 탁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중국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NHCR has done an outstanding job in protecting refugees.
솔티 의장은 이는 UNHCR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의 공산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 목적으로 이주한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체포한 뒤 북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를 강화했던 중국이 완화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10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코로나 관련 방역정책 최적화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관측통들은 이번 발표에 코로나 통제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면서 과잉 방역 조치를 시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중개와 밀무역 등에 종사하다 국경 봉쇄로 생업이 끊겼던 중국인들은 이런 뉴스 등으로 북한과의 밀무역 재개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와 최근 통화한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11일 BOA에 현지인들은 올 겨울이나 내년 3월부터 탈북민 구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경에 있는 많은 주민들, 사실 밀수로 거의 살던 사람들이 여기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밀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시작될 시기가 됐다. 지금의 상황은 북한에서 넘어온다고 해도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받질 못한다. 내년 한 3월 전후 좌우에서요. 우리 탈북자들의 그 탈출이 이제 좀 조금은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 단둥이한 소식통은 중국이 코로나 등을 이유로 북한보다 이 지역의 국경 경비를 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해 언제 상황이 개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42명이며 미국은 1명에 불과합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질적 양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종류가 다양해졌고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북한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2022년 1월에서 11월 중 38차례 79발이 넘는 미사일을 쐈는데 이는 지금까지 기록인 2019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한 해 미사일을 많이 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도 질적 양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지난 10년간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have made, you know, major strides in their missile program over the last decade.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과거 북한이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보유했던 미사일은 화성 5호와 화성 6호 그리고 노동미사일 정도였습니다. 북한은 사거리가 700km인 화성 5호와 화성 6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었는데 이는 옛소련이 만든 스커드 B와 스커드 C형 미사일을 모방한 겁니다. 북한은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도 300발가량 갖고 있었는데 이 역시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미사일 종류는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사한 탄도미사일 종류는 총 17종에 이릅니다. 사거리별로 보면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우는 KN-23 미사일과 북한판 ATKMC인 KN-24를 발사했습니다. 또 초대형 방사포인 KN-25를 비롯해 단거리 미사일 9종을 선보였습니다. 중거리 미사일로는 스커드 개량형인 KN-18과 화성 12형 그리고 북극성 2형 미사일이 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서는 화성 17형과 화성 15 그리고 화성 14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형 미사일도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군사전문가인 양욱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오래된 스커드 미사일을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과거 그 구형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제는 거의 다 폐기하고 그 KN-23, 24, 25 이 세 가지 신형 미사일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되는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과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주로 액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싣고 이동해 연료와 산화제를 넣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미사일에 넣고 발사 준비를 하는데 대략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한 KN-23과 KN-24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는 북한이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양욱 부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연료 주입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한 최소한 30분 정도의 여유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미사일 발사까지 10분 이내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 것은 한국군의 방어 전략에 큰 타격입니다. 그동안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30분 정도가 걸리는 것을 전제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북한에서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을 경우 탐지, 식별, 결심, 타격까지 30분 내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10분 내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런 작전 계획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숫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숫자를 100대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탑재를 위한 대형 트럭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거의 모든 대형 트럭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군은 스커드 미사일을 옛소련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싣고 다녔습니다. 또 북한은 2010년도에는 중국에서 벌목용 대형 트럭 6대를 수입해 이를 화성 14형 미사일용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대형 트럭과 트레일러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탱크나 장갑차를 개조한 궤도용 이동식 발사 차량도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증가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공개된 중국 해관 청수에 따르면 북한은 9월에 중국으로부터 11만 9천여 개의 대형 차량용 타이어 1,3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갱고스 국장은 북한이 대형 타이어를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용으로 전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suspect that the North Koreans have engineered or figured out a way to develop their own indigenous shells, whether they're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분야에서는 기술적 진전을 이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1월 2일부터 7일까지 31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단거리 미사일은 제대로 발사됐지만 3일 발사된 ICBM은 탄두 부분 고장으로 동해에 추락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 ICBM인 화성 17형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삼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축체제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대량응징 보복체제를 말합니다. 이 중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을 운반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신속히 탐지해 30분 내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속속 개발하고 미사일을 방사포와 섞어 쏠 경우 이를 전부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캥고스 국장도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언 미사일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같은 요격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having a missile defense provides a certain amount of security, but how much?
전문가들은 양과 질 면에서 날로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황해도 평남 일부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4도, 낮 12도, 양덕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신의주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구성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7도, 강계 아침 영하 3도, 낮 8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5도, 낮 13도, 개성 아침 2도, 낮 13도, 사리원 아침 3도, 낮 12도, 신계 아침 0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4도, 낮 15도, 장전 아침 5도, 낮 15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도, 낮 15도, 장진 아침 영하 5도, 낮 4도, 청진 아침 2도, 낮 11도, 김책 아침 2도, 낮 1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6도, 낮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8도, 낮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10도, 낮 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이 만든 자살폭탄 무인기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숨지고 주거지와 발전소, 하수처리장, 다리, 놀이터 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러시아의 이란과의 동맹관계는 전 세계, 특히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의 무인기 제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위반해 이란으로부터 무인기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7월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인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며 현재 우리는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중요한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올 여름부터 사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공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민간인과 중요한 민간 기반 시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잔인하고 계획적인 공격에 이란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이 무기들을 조달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별 없고 잔인한 전쟁을 하면서 국제법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에 위험한 무기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무기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재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무기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방공 능력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례 없는 안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시간가량 이어진 시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수년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여러 문제에 대해 직설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가졌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 정상으로서 우리는 이견을 관리하고 경쟁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방지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세계 긴급한 문제들에 있어 협력할 길을 찾는 등 책임을 공유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임박한 시도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에게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타이완 내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성명에서 양국 간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타이완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억지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후속 회의를 위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두 정상은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4일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 내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재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시민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자유를 부인하는 정부를 향해 합법적 요구를 한 시위대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는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2일 시위 중 쓰레기통에 불을 지핀 한 젊은 남성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사형 선고 소식은 에빈 감옥에 수감됐던 정치범 호세인 로나기 씨가 고문을 받고 테헤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과 함께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에빈 감옥은 최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수감돼 고문을 당한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전 세계가 이란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유린은 그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에 대한 고문과 부당한 대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 파트너국과 함께 제재 등의 조치를 통해 이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 시위대 무력 탄압에 관여한 개인 29명과 기관 3곳을 제재한 영국과 유럽연합의 추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사법부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잇단 도발에 대응해 억제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3자 정상회담 뒤 인도태평양 미한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 정상은 미한일은 전례 없는 수준의 3자 협력을 이룩했다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 신장지구에서 생산된 태양광 부품 1,000개 이상을 압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미국 세관당국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구르 강제노동보호법이 발효된 6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천여 개가 넘는 태양광 부품 수하물이 압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무역기밀사항을 보호하는 연방법에 따라 수하물에 포함된 장비의 개수와 제조업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압수된 제품이 최대 1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 전지판과 폴리실리콘 셀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지 그린 에너지 기술, 트리나 솔라, 그리고 진코 솔라 홀딩 등 중국 3개 기업이 주요 제조업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3개 업체 제품량은 미국에 공급되는 태양 전지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신장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한 의혹은 중국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조작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압수된 태양광 전지판 부품을 가능한 한 빨리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